남과 북을 음식으로 잇는 한민족의 밥상.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김현정입니다. 저마다 우리 모두는 음식에 대한 추억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먹은 국수, 수학여행 가는 길에 기차에서 먹는 계란, 소풍날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처럼 어떤 음식을 보면 그 시절 추억이 떠오르곤 하죠. 내가 먹은 것을 알려준다면 내가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다. 불란서의 어느 미식가가 했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음식에 그토록 매달리고 연연해하는 이유는 바로 음식과 연관된 과거의 추억, 그리고 그리움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한반도의 밥상,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남북의 입맛을 하나로 사로잡을 음식들에 대해 풀어주실 음식 애호가 식사학자 동훈 씨와 함께합니다. 동훈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식사학자 이동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훈 씨도 추억이 떠오르는 음식 있나요?
있죠. 너무 많죠. 뭐 소풍날 엄마가 싸줬던 김밥이라든가, 네. 뭐 물놀이하고 먹었던 그 사발면 라면 있잖아요. 아. 그런 거 먹으면 약간 그때 풍경이 좀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 네, 들어요.
근데 굉장히 소박하시네요.
아, 소박하죠.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은데 김밥과 라면을 네, 청취자 여러분의 추억이 담긴 음식, 어떤 음식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자, 음식으로 이어지는 우리 한민족의 이야기, 지금부터 음식에 얽힌 달콤 쌉싸름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귀를 맛있게 채워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소박한 음식. 오늘의 음식은 김밥입니다.
소풍이나 나들이 갈 때 빠질 수 없는 음식, 바로 김밥이죠. 김밥은 한민족답게 북한에서도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입맛과 기호에 따라 냄새를 넣고 돌돌 말아 먹는 간편한 김밥. 예쁘게 마른 김밥을 한입 베어무니 아삭아삭 야채가 씹힙니다. 만드는 재미, 먹는 재미가 있는 김밥. 남한에서는 김밥 안에 참치를 넣기도 하고 김치를 넣고 치즈를 넣는 등 새로운 속재료를 넣으면서 김밥의 모습도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비록 남과 북에서 만들어 먹는 김밥이 조금 다를지라도 남북한 모두에게 국민 먹거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네요. 네, 김에 밥 싸 먹는 소리가 이렇게 군침을 고이게 하는군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남한에서는 정말 김밥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저는 최근에 바삭하게 튀긴 돈가스를 넣은, 그러니까 커틀릿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네, 고기를 빵가루에 묻혀서 기름에 튀긴 요리를 넣는 그 돈가스 김밥까지 본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요새는 정말 그 저마다의 음식점마다 그런 김밥들이 다 개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뭐 제육김밥, 오징어김밥, 뭐 말씀하신 돈가스 김밥까지.
네.
일단 뭐 김하고 밥하고 이제 같이 싸버리면
맞아요.
그게 그냥 김밥의 재료가 되는 거니까요. 와. 사실 확장성은 정말 무궁무진한 음식이
네네네네.
아닌가
네, 너무
생각이
신기합니다.
네네.
아, 그래서 오늘 지금 김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네. 우리가 아무래도 김밥의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김을 먹기 시작한 게 무척 오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김은 삼국유사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거기서는 김을 신라시대 때부터 먹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명나라 때 편찬된 박물사전인 본초광목을 보면 신라의 깊은 바닷속에서 채취하는데 허리에 새끼줄을 묶고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 따온다. 4월 이후로는 대어가 나타나 해치기에 채취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신라시대 때부터 아마 먹었던
그러게요.
것 같아요.
네.
그런 걸로 미뤄봤을 때 삼국시대에 이미 김은 굉장히 흔하게 먹을 수 있었던 식재료였고 문헌으로 추측할 수 있는 건 삼국시대지만 뭐 사실 그 전부터 먹고 있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만큼 김은 진짜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가 먹어왔던 음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먹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아쉽게도 삼국시대에 어떤 방식으로 김을 먹었는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아.
네. 근데 이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바싹 말려서 잘라 먹는 형태의 김이 처음으로 기록된 건 실학자 이익이 지은 성호사설에 나온 대목입니다.
네.
요걸 조금 옮겨 볼게요. 해이란 것이 있는데 이는 바로 바다돌 위에서 돋는 태로 빛깔은 붉다. 그것을 따서 마치 종이처럼 조각으로 만드니 이것이 조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해이라는 것이 조선시대에 불렸던 김의 이름이었습니다.
네. 네,
뭐 해태라고도 하는데요.
네.
그 해이를 따서 종이처럼 조각으로 만든 것이 조.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의 김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성호사설이 쓰여진 게 1700년대니까 그때 이미 지금과 같은 모양의 김을 가지고 먹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처럼 기름과 소금으로 김을 구워서 밥 반찬으로 먹거나 또 잘게 부숴서 밥에 넣어 먹거나 그랬다고 해요. 지금이랑 뭐 먹는 방법이 똑같죠. 거의.
그러네요. 네. 와 진짜 재밌네요. 오늘날 김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밥상에 오르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그 김을 사용해서 만들어 먹는 김밥 오늘 나눠볼 주제이기도 한데요. 네네. 이 김밥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김밥의 유래에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설이요?
네네. 하나는 이제 일본의 김밥인 노리마키 스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이제 김밥으로 변형됐다라고 주장하는 설이 있고 또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먹어왔던 음식인 김쌈.
김쌈?
네, 김밥이 아니고 김쌈이라는 음식이 있었어요.
네.
그 음식이 이제 진화해서 김밥이 되었다는 설. 네,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진짜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사실 그것들 중 어떤 것이 정답이다, 어떤 것이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좀 뭐 의미가 없을 듯하고
네. 네네.
요 두 가지 설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의 노리마키 스시가 김밥의 원조라고 말하는 쪽은 김밥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조리 도구와 그 조리법이 노리마키 스시와 무척 비슷하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김밥을 마는 발이라거나 원통형으로 길게 싸서 잘라 먹는 형태 이런 것들이 노리마키 스시와 동일한 것이 사실이죠.
네. 네.
또한 70년대까지는 밥에 초를 넣어서 초밥으로 네, 김밥을 쌌다고 합니다. 지금의 김밥에 들어가는 밥은 초밥이 아니지만
네.
80년대 이후 김밥이 한식화가 되면서 밥에 들어가는 식초가 빠지고 그 자리를 소금과 참기름이 대체했다고 주장하는 쪽이죠. 그리고 또 그에 대립하는 의견은 우리나라의 김쌈이 김밥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쪽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김을 먹어왔고 김쌈이라고 불리는 김과 밥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지금의 김밥과 형태는 다르지만 김을 놓고 그 위에 밥을 올려서 싸는 형태라던가 김에 참기름을 바르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은 이미 노리마키 스시가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김을 먹던 형태라고 네,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에요.
뭐 그렇다면 저는 왠지 삼국시대부터
네.
네, 김쌈이 김밥으로 변형됐다는 것이
의견에,
더 네네네, 있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뭐 노리마키 스시나 김쌈의 원조설이나 뭐 어느 정도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긴
네, 어느 정도 근거도 있는 주장들이고
네네.
그래서 이제 정답을 가리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마음에 드시는 쪽을 믿으시면 돼요. 사실.
그러네요. 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노리마키 스시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는 김쌈 원조설을 주장하는 쪽에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네네. 다만 이제 지금의 김밥이 이제 온전히 일본 음식인 노리마키에서 출발되었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가 관건인데 이 부분을 우리 청취자분들께 바통을 넘기겠습니다.
네, 맡겨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네, 굉장히 네. 둘 다 되게 대립하고 있는 주장이고 오래된 싸움이기 때문에
네네. 저처럼 믿고 싶은 걸
맞아요.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럴듯해 보이시는 걸 청취자분들도 네, 믿으시면 됩니다.
네, 흥미로운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보죠. 김밥의 기원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저희가 정답을 내리느라 왈가 왈부하지 말고
맞아요.
김밥이 어떻게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올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렇습니다. 김밥은 두 번의 중요한 변혁기를 거치면서 우리에게 무척 친숙한 음식이 되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김밥의 인스턴트화.
인스턴트화.
그렇죠. 초대리를 넣은 밥으로 만들었던 김밥은 그에 익숙치 않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참기름과 소금을 넣은 밥으로 변합니다.
네.
식초가 들어가지 않은 김밥은 보존식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죠. 아무래도 밥에 식초를 넣는다는 건 뭔가 오래 좀 더 보존을 하고 저장해놓고 먹기 위함이었는데
네.
식초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보존식으로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후부터 김밥은 빠르고 간편한 음식의 대명사가 됩니다.
네.
물론 김밥을 만드는 일은 무척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에요. 재료 만들기도 복잡하고. 그렇지만 먹는 거는 간단하죠. 네, 먹는 거는 굉장히 간편하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빠르게 한 끼를 먹기 위한 음식이 되면서 좀 더 든든하게 먹을 수 있도록 김밥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도 다양해집니다.
네.
특히 이제 80년대 가공육 기술이 발달하면서 햄과 맛살이 대중화되기 시작했는데 그것들이 김밥에 정말 딱 어울리는 재료들이었죠.
그렇죠.
네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김밥은 점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네. 아, 정말 북한에서는 햄을 넣어서 안 먹으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햄이 과연 무엇일까 궁금하기도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네네.
김밥이 정말 빠르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네네.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음식
맞아요.
든든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음식이라는 건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풍이나 운동회 같은 나들이에 꼭 빠져서는 안 될 음식으로 자리를 잡은
맞아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두 번째, 김밥의 변혁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1990년대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현정 씨도 그때쯤 나와는 오셨으니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김밥 전문점이라고 불리는 형태의 음식점들이 90년대 중반부터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중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김밥 전문점은 그동안 집에서 만들어 먹거나 혹은 뭐 좌판, 기차 같은 곳에서만 뭐 판매했던 김밥을 더욱더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죠.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빠르고 간편하게 먹을 수는 있지만 김밥을 만드는 일은 정말 손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주 먹을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도심 한가운데 김밥 전문점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정말 아무 때나 먹고 싶을 때 네, 뭐 아니면 길 가면서 아니면 잠깐 들려서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된 거예요.
맞아요.
심지어 김밥 한 줄에 딱 1,000원. 지금은 좀 비싸지만.
좀 비싸졌죠. 예,
그때는 딱 1,000원이었어요.
맞습니다. 예,
지폐 한 장 내면은 먹을 수 있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가격도 정말 저렴했죠.
네. 네. 정말 동훈 씨가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제가 2000년 초반에 한국에 왔거든요. 막 그때도 김밥의 종류가 무척 다양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아요. 단무지, 햄. 맛살, 시금치, 우엉 뭐 이런 것만 들어가 있던 이제 예전에 일률적인 김밥에서 자 뭐 치즈 김밥, 누드 김밥, 멸치 김밥 이런 것처럼 뭐 김밥을 싸는 방법이나 이제 김밥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굉장히 다양해진 것도 딱 이때쯤입니다.
네.
네. 김밥 전문점은 김밥의 대중화와 다양성을 갖추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김밥 전문점들이 진화하면서 지금은 뭐 그 종류가 더 다양해졌고. 또 고급화 되기도 했죠.
맞습니다. 네. 지금은 셀 수도 없을 만큼 정말 많은 종류의 김밥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가격이 무척 저렴한 김밥부터 정말 비싼
맞아요.
김밥까지
프리미엄
있죠.
김밥, 고급 김밥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그때를 김밥의 두 번째 변혁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런 일반적인 김밥 외에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던 김밥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지역색이 무척 뚜렷하게 나타나는 김밥들이 있는데요.
네. 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건 역시 충무김밥이겠죠.
맞아요. 충무김밥. 와, 이렇게 김에 그냥 밥을 돌돌 말아서 먹는 김밥이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통영이라고 불리는 옛 충무 지역에서 만들어진 김밥이라 충무김밥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현정 씨가 말씀하신 대로 김에 이렇게 밥을 올리고 하나씩 돌돌돌돌 말아서 오징어 무침 그리고 석박지 이제 경상도식 깍두기라고 했을까요? 막 물을 막 이렇게 대충 썰어가지고 깍두기처럼 담근 김치를 경상도 지역에서는 석박지라고 해요.
네. 네,
그걸 이제 반찬 삼아서 먹는 식의 김밥인데요.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요. 이 충무김밥이 생겨난 일화와 또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듣고 싶은데요?
충무김밥은 60~70년대경 충무의 항구에서 생겨났는데요.
네.
이것 또한 또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또 가장 많이 알려진 건 한 어부의 아내가 고기잡이를 하느라 제때 밥을 챙겨 먹지 못하던 남편을 위해 밥과 반찬을 한 입에 먹을 수 있도록 고안해서 만들어냈다는 이야기. 이게 네. 제일 유명해요. 그러니까 배 위에서 밥을 이렇게 퍼먹기가 어려우니까 김에 이제 밥을 말아서 이제 몇 개를 이제 만들어 놓고 이쑤시개 같은 걸로 오징어와 석박지를 한 번에 탁 깨어서 한 번에 먹을 수 있도록
네.
아내의 사랑이 느껴지죠.
네네네. 지혜로운 아내의 그 남편을 향한 사랑.
맞아요.
네. 아, 그 사랑이 정말 유명한 음식으로 탄생했네요.
맞아요.
충무김밥이 그러면 전국적으로 알려졌잖아요. 그 계기는 뭐가 있을까요?
충무김밥은 1981년에 열렸던 국풍 81이라는 대규모 문화행사에서 전국 그 음식이 됩니다.
네.
이게 88올림픽 개최지 발표를 앞두고 열렸던 이 행사에서 소위 뚱보 할머니라고 불리던 어두이 할머니가 충무김밥을 파셨는데요.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유명하지 않았던 충무김밥을 딱 보고 사람들이 무척 새롭고 또 맛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네.
그때부터 이제 충무김밥은 입소문을 타고 충무에 가면 꼭 먹어봐야 할 음식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네.
그 어두이 할머니의 후손분들이 운영하는 충무김밥집이 지금도 통영에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지금도 통영에 있으니까 통영에 가시면 꼭 한번 들리셔서 원조의 맛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충무김밥. 네. 맛있는데 통영에 진짜 한번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북한에서 저는 바다가 없는 그 내륙 지역에서 살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김이 또 굉장히 귀하고. 근데 북한에서도 김밥을 먹는다고 하니까 그 맛이 정말 궁금해요.
맞아요, 맞아요. 얼마 전에 조선중앙TV에서 김밥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프로를 방영한 적이 있는데요.
네.
김밥의 모습이 남한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저도 좀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네.
되게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김 위에 밥과 재료를 놓고 길게 원통형으로 말아서 썰어내는 방법까지도 무척 비슷했는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남한의 김밥에 비해 속재료의 개수가 조금 적은 편이고 그리고 밥을 지을 때 찹쌀을 섞어서 짓는다고 해요.
네.
그런 차이점이 있는 정도더라고요.
그렇죠. 아, 남과 북이 정말 자유롭게 오가는 그날이 되면 북한의 김밥도 동훈 씨와 제가 가서 또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참 먹을 게 많네요. 이게 되면.
네, 맞습니다. 아, 오늘은 김밥에 얽힌 역사와 남북한의 음식의 차이를 알아봤는데요. 동훈 씨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정말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구나. 남과 북을 음식으로 잇는 한민족의 밥상이라는 이름을 충분히 붙일 수 있는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소박하지만 건강하고 맛있는 조리법을 알려주는 슬기로운 요리 생활. 지금 이 시간에는 쉬운 김밥 만들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밥이니까 김이 있어야 하고 밥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밥이 맛있도록 밑간을 해줘야 합니다. 밥에 밑간만 잘 해주면 단무지만 넣고 먹어도 참 맛있습니다. 밑간은 맛소금을 한 작은 숟가락 넣어주고요. 참기름 큰술로 두 숟가락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 김밥에 없어서는 안 될 재료가 단무지인데요. 먹으면서 아삭감을 주는 식감을 책임지는 재료가 바로 단무지인데요. 무를 얇게 썰어주시고요. 간이 안 된 단무지는 설탕과 식초에 절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기호에 맞게 소금을 넣어서 얇게 지단을 붙인 계란, 우엉, 시금치나 당근, 다른 야채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가늘게 찢은 게맛살도 넣으면 맛있습니다. 참기름을 발라주시면 완성!
김밥 잘 마는 방법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김에 밥을 최대한 얇게 피는 게 모양이 예쁘게 나옵니다.
네. 네.
그리고 말 때 이렇게 밥 끝과 끝, 요 밥 끝과 끝.
네. 네네네.
거기에 딱 만나도록 하는 게 또 좋습니다.
그리고
김밥을 말았는데 이게 다시 그냥 스르륵 풀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저도 네. 있었어요.
맞아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 힘 조절을 하기가 이 김 끝에 밥풀이나 물을 묻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은 좀 덜 풀려요.
네. 네.
근데 물을 묻힐 때 물에 이제 달걀 흰자를 좀 섞어서 바르면 김이 더 잘 붙어 있고 또 밥풀을 붙인다면 밥풀을 몇 개 붙이고 거기에 단무지 물을 발라주면은 물 묻히는 것보다 훨씬 접착력이 강해집니다.
네. 네. 아, 왜 자꾸 풀리나 했더니
네, 생활 속
그러네요.
팁이죠.
네. 네, 그런 예전에는 거. 저도 이걸 안 해봤는데 나중에 김밥을 말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말다가 보니까 이런 우여곡절이
맞아요.
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남과 북이 함께 모여 어선도선 음식도 만들고 나눠 먹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초간단 맛있는 김밥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한민족의 밥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더 재밌는 음식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동훈 씨.
수고하셨습니다.